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큰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큰 믿음,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페이지죠.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도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시간도 한없는 하늘문을 여시사 한없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예, 은혜 받는데 오늘 찬양이 참 좋으네요. 예, 오늘 찬양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물 흐르듯이, 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생명인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다음 주에 한번. 예, 아주 자연스럽게. 예, 아주 물 흐르는 것처럼. 예? 아, 참. 그 노래 가사 내용하고 곡하고 아주 매치를 잘 시킨 것 같아요.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계신 분. 아멘. 영원히 계신 분. 아멘. 유일하신 분.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미래를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으니까 비행기가 안 떨어질 것을 믿으니까 비행기 타고, 이 차가 가다가 고장이 안 날 걸 믿으니까 사고 안 날 줄 믿고 안심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 빌딩이, 이 아파트가 안 무너질 걸 믿고 30층, 50층, 60층 막 올라갑니다. 우선 아파트가 그 새까만 꼭대기에서 편안하게 코를 걸면서 사는 거야. 이게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하면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자겠어요? 1층에 와서 자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뭘 믿느냐?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요. 보이는 것을 믿어요. 현재 상태로는 비행기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믿고 타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빌딩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꼭 몇십 층 꼭대기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믿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편성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도 믿고 신자도 믿습니다. 불신자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그런데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보이는 대상, 안 보이는 세계를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실제입니까? 안 보이는 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분 알렉산드라와는 의학 교수 겸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대 교수이자 의사인데, 이분은 특별히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뇌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논문이 150편 이상 논문을 냈고, 또 메디컬 컨퍼런스에서 200번 이상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갑자기 뇌망염이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뇌사가 됐습니다. 뇌가 죽었습니다. 현재 의학 기준으로 사망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뇌사, 심장사. 심장이 죽든 수답하든지 뇌가 수답하면 사망 진단 내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뇌가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필은 뇌의 전문가가 뇌가 죽었어. 뇌 전문가도 죽더만. 의사도 죽고. 저번에 제 패밀리 닥터도 암 수술하더라고. 난 의사는 암이 안 걸린 줄 알았는데. 이분이 뇌사가 됐는데, 일주일 동안 뇌 상태였는데 가망이 없었죠. 뇌사가 이미 뇌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서 천국을 다 보고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었었는데, 뇌가 완전히 죽었는데 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갔다 와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그분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천국은 ultra rare, 완전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일시적인 현상이지 천국 감격 ultra rare, 완전한 실제라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분이 의학 논문을 200편 150편 쓴 사람입니다. 예, ultra rare. 왜? 천국 heaven. 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전도하러 가면, 뭐, 천국이 어디 있냐, 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 선생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참 다행인데,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괜히 혼난다. 그 사람 혼난다. 예.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죽어보라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글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인하는 것처럼, 천국 지옥이 없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다행이야. 아, 그 사람 위해서는 다행인데, 미안하지만, 있다는 거야. 이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각자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죽은 후를 준비하는 것이 죽기 전에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복된 일이 없고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하신 거예요. 제일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러잖아요. Ultra rare. 완전한 실제다 거기가. 완전한 실제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3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잡초, 길거리에 피어있는 잡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적은 믿음이 나오죠. 그럼 이제 큰 믿음도 있겠죠. 여러분, 적은 믿음은 뭐와 이크로 되냐면, 적은 믿음은 하나님을 적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는 굉장히 스몰 사이즈, 제한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작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역사밖에 없어요.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는 제한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큰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큰 하나님은 나는 무제한의 삶을, 언리미티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작은 믿음의 사이즈는 결국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몰 사이즈밖에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스몰 사이즈. 저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 저를 굉장히 크게 보고 라지를 사다 주는 분도 있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바꿔오지만. 큰 믿음은 큰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주님이 말씀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입니다. Your faith.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밖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크면 큰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믿음 되실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되세요. 네, 큰 믿음 되세요. 큰 믿음 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아무 조건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은 큰 믿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왜 적은 믿음이 존재하게 될까? 왜 적은 믿음의 존재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믿음은 뭐예요? 적은 믿음은 뭐냐면,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안 돼. 근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믿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문제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왜 문제가 돼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어요? 너무 리미티드 되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능력, 내 실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믿으니까 내 믿음의 사이즈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불가능이 존재하냐? 이게 왜 그러냐? 내 믿음이 작은 거야. 내 믿음이 작은 거야.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죠.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이 집사님 김 집사가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장로님 믿음, 권사님 믿음, 집사님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평상시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를 딱 만나보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 문제 만나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딱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 다음 주에 가잖아요. 제가 에콰도르 가면 스탠다드입니다. 예. 제 키가 스탠다드고 가면요. 저보다 훨씬 적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예. 거 가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자긍심이 생깁니다. 아, 그런데 독일 갔더니 이게 아닌 거야. 예. 독일 갔더니요. 독일 갔다가 이제 휴게소 들렸어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잖아요. 아이고 이게 높이가 높긴 높아 이게. 아, 혼났어요 거기서 아주. 아주 애먹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화장실로 갔어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자기 믿음의 사이즈가 딱 답이 나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니. 성령 많이 한다고요?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경력과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건 아니야. 믿음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문제 삼냐고 하면 우리는 자꾸 문제 사이즈 갖고 시비 걸어요. 뭐 문제가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뭐 불행하냐 안 불행하냐 어렵냐 아니면 천만에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이건 문제 없어. 왜냐?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뭐에 제한받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이즈에 제한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냐고 하면, 내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제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아. 아무리 커도 좋아. 얼마든지 많아도 좋아. 상관없어, 문제 하나님은. 근데 딱, 내 믿음에서 딱 거기 걸리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퍼센테이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비례가 됩니다. 정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근데 우리는 믿음 생각하는 거 자꾸 문제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힘들다, 어쩌다, 힘들다, 없다. 이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안 풀립니다. 영원히 안 풀립니다. 빨리 일로 오셔야 돼요. 예.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빨리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참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서울 시내의 재개발 지역에 36살에 그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재개발 지역의 교인들이 자나 아들 자꾸 떠나고 부흥은 안 되고 10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46살이 돼가지고도 교회는 전혀 부흥도 안 되고 줄기만 쪼는 것 같고 그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냥 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안 되고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신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러서 안 되고 막 그러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뒤져가면서 전부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만 나오는 거 전부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 체크업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믿음 얘기가 이 얘기야.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6장 30절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처음에 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얘기야. 그때부터 이 목사님 믿음을 공부하며 스스로 혼자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회개하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도전받고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에서 조그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신도시로 옮겨가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예,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예. 서대문에 있던 교회인데 예, 지금 큰 신도시로 가서 큰 교회가 됐어요. 예. 여러분 목회자도 믿음이에요. 성도도 믿음이에요. 아이들도 믿음이에요. 안수 집사님도 믿음, 서리 집사도 믿음, 권사님도 믿음, 장로님도 믿음, 믿음이에요. 인간적 실력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가진 게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 없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가진 거 많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성공하고 못 배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성공하고 안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성공 못하고 이런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드레핀 백합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새나 꽃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문제가 작으나 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야, 하나님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새 꽃 그거는 깨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도 안 됩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머리 아픈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볼 때는 새와 꽃을 먹여 살리는 거나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식량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나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시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사렙다 과부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문제지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문제나 5천명 문제나 3년 반 동안의 문제나 40년 문제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의 사이즈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문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죠. 문제는 작은 문제 보세요.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 가지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고 요것 하나님 앞에 컨펌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상대방 군대가 이 13명 5천 명과의 이길 수 있는 전쟁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증명을 양털 한 뭉치 가지고 확인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3년 반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온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 에이 뭐 저까진 구름 뭐 그 무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잠시 후에 큰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하기 쉽고 큰 문제만 우리는 큰 문제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이 사소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작은 문제도 뭐예요? 문제가 자꾸거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큰 것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털 한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손바닥 하는 구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큰 비구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배후에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심각했다 안 심각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제의 사이즈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 사이즈가 뭐냐면 문제가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인이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거야.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사건이 만나든지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언제든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하면 인정한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믿음을 딱 믿음을 보여드리잖아요. 양털 한 뭉치 보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 이긴다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만 구름 보면서 엄청난 비가 오겠구나 이제 가뭄은 끝났다 이 믿음을 딱 보여드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크나 작으나가 다 똑같은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32절에 보면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내려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방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를 좀 비교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는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염려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보장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렇죠?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해결은 안 돼요.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죽을 고생한 다음에 그때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은 그때까지 갈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죠?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해결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해결하기, 해결하는 것이 목표야. 해결하는 목표였다면 죽을 때까지 그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고 우리는 출발해서 이미 해결해 놓고 우리 출발선에서 해결된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구원 받는 순간에 천국 이미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간 이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놓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얘기해요. 이는 이방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냐.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 못하고 끝나고 우리는 해결해 놓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구한다는 말이 붙잡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 오늘 33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잡으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세상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이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이 레벨이 디멘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 하나 그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차원이. 믿음의 차원, 하나님을 붙잡는 차원은 어떤 차원의 삶이냐? 땅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너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우리는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이즈로 말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비교할 수 있을까?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이사야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보세요. 그에게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서는 열방이 뭐예요? 전 세계. 전세가 물통에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이란 말이에요. 물통에 물이 한 통이 있는데 그게 한 방울의 물과 같으며 전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 그 많은 물통, 물이 한 통 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이 물일 것 같단 말이야. 퐁 튀어서 한 방울 물 튀죠? 그 물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저울추, 이만한 저울추가 있죠? 저울추. 저울추에 먼지가 앉아있죠? 그 먼지 앉아있는 그 먼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뭐예요? 물통을 잡고 있는 거야. 저울추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울추와 물통을 잡고 있는 사람과 물방 한 방울의 물방울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물 한 방울 전세계를 다 잡고 있어도 전세계를 다 잡고 있어도 물 한 방울밖에 안 되고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의 디멘션이 달라. 단순 레벨이 다른 게 아니라 디멘션이 달라.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산 꼭대기 높은 산이죠. 이게 무슨 뭐 에베레스트인지 뭐 백두산인지 뭐 모르겠어요. 여기도 땅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예요? 벌판 위에. 여기 하늘이죠.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예? 얼른 보면 이 하늘이 얕은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야. 이제 나는 굉장히 가난해.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해 먹고 살아. 맨날 밭에서 뭐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땅은 여기고 여기서도 땅이 올라간 것 같아도 하늘 아래 있고 여기 가도 땅이 하늘 아래 있고 여기 가도 땅은 하늘 아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땅의 차원에서 땅과 차원에는 땅과 차원에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이에요. 여기서도 하늘, 여기서도 하늘, 여기서도 하늘, 여기서도 하늘. 세상 사람이 암만 높아져도 여전히 땅이야. 여전히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내야 될 문제일 수, 어떤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다른 교회에 렌트해서 교회가 있다가 처음에 내 교회를 마련하려고 45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돈 만 불 들고 이걸 살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는 45만 불짜리 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45만 불짜리도 불가능했어요. 꿈과 같았어요. 근데 45만 불짜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500만 불짜리를 도전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상전 진행되는 1000만 불 프로젝트입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왜 웃냐면 내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도 도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도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일로 점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못 받쳐주니까 하나님이 텀을 두고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다 코웃음 쳤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믿음, 45만불짜리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도 교회가 비좁은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또 막 기도했어요. 이 500만불짜리 할 때쯤 되면서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500만불짜리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안 놀랬더라고. 전 그게 감사했어요. 왜? 믿음이 커진 거예요. 예, 45만 불짜리 한번 해보더니, 이제는 부어가지고, 이제는 500만 불짜리인데 안 놀래더라고. 이번에 적었는데도 진짜 안 놀래더라고. 예, 왜냐면,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키워주고 역사하고, 키워주고 역사하고, 키워주고 역사하고. 왜? 믿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역사하더라고. 딱 보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성전도 그렇게 확장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뭘 잡고 계십니까? 암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땅의 것을 잡으면 여러분 여전히 땅이십니다. 암만 없어도 하늘 하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잡은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그 참 결사적인 노력으로 그런 엄청난 스타가 됐지만 성공의 도구를 붙잡고 성공을 쫓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이 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찬양이 들려오면서 내가 성공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다시 그 인생이 기적같이 소생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기는 넘어져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으면 아기는 하늘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또한 믿게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역경과 환경 속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좀 바꿉시다. 344장이었었는데 오늘 저 135장 갈보리 십자가